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2장 맨 마지막 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저도 한 몇 년 전에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에 가서 밤새 부르짖고 한 며칠 동안 그렇게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다. 목이 다 쉬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억울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 딸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어떤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뭐 미국 분들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고 새벽에도 또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참 귀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해하시는 것들이 저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들도 아니고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도 자리 잡고 잘 살다가 자녀들도 직장 잘 잡고 사는 또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이민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다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도 열심히 짓고 성벽도 세우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또 이렇게 와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가정 진짜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그 말라기 시대에 포로 이후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2장 17절에서 보셨습니다만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감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포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대놓고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분 맞아? 정의로우신 분 맞아? 여러분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기에는 참 기뻐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보다 악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신이 아닌데, 아,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니? 마음 괴로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답이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답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말라키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러한 고난의 때에 또는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사자 아브라함 때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는 그 후손이 다윗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후손이 바로 우리의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사자가 오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자로서 우리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자가 오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다 닦아놓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가 열심히 키웠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다 안드레라든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의 밑거름이 되게 합니다. 다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지만 또 성전에 임하시는 성전의 주인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딸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어쩌면 이 말씀이 재림 때 완전한 심판주로 오시는 분처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인과 악인,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모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모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 목사님도 오늘 그 말씀들을 인용해 주셨습니다만 새 언약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메시아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저죠. 레위 자손이 여러분이죠. 그 레위 자손을 오늘도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정죄하신다라는 것이죠. 정금같이 빚으신다라는 것이죠. 순도 높은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재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심에 하나님께 드려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깨끗한 재물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도 우리 봄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우리가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한 레위 자손 우리 제사장이 되어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온전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분별하게 됩니다. 아,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용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저리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기쁨이 되려니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곧 없지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점치는 자에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도 점치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성도인들 중에도 점치러 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믿는 분들 중에 특별히 은사 받은 분들에게 자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은사 가지시고 예언도 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점치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예언하고 은사 받은 분들에게 자꾸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묶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묶여서 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점치는 자들 찾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사 받으신 분들 제가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 받으신 분들에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돈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독립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돕는 게 은사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자꾸 묶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자에게와 누가 가늠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가늠했지요. 이혼하고 내보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아내를 내보내면 그게 음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 거짓 증인으로 서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어떤 때는요, 그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착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을 거야. 그거 주님께 여쭤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이 사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조금 요거 말을 좀 약간 뒤틀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 갈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소외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해주라는 말씀이죠. 외국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죄악들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앞에서는 실컷 가만 안 둔다, 경고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뜨끔하는 거죠. 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무서운 하나님이면 야, 심판하실 텐데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지 않아 라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라기를 읽으면서도 복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제가 아까 초두에 그런 괴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목이 쉬어라고, 내 성대가 다 파열되더라도 괜찮다라는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신 것은 확신이었고 소망이었고 마음의 든든함이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도 그래도 그 다음부터 그저 하나님의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려움 당해도, 고난 당해도, 시험 당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자의 자리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끄심, 특히 정결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연단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습들을 감당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과 용기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히 신실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오늘 하루하루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사랑하옵고 따라가며, 또 그 뜻대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